매기 성경 강해. 방송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사기 강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사기서로 모시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사사기서 6장을 이제 쭉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어떠한 조건에서 쓰셨는가, 또 기도원이라고 하는 게 기도원 사사그 기도원이 상당히 유약하고 연약한 사람이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정말 용사다. 이러한 하나님의 쓰심 앞에 영적으로 이 교훈은 어떠한 의미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의 문제도 우리들 대부분이 너무 강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뭘 좀 비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어떤 여지가,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좀 하나님께는 송구스러운 표현입니다만, 뭐 그래야 하나님께 쓰실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다 하고 말해. 내가 다 잘났고, 내가 다. 그러면 하나님께 쓰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7절에 되어진 말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는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 있고 강하고 건강한 사람들을 필요 없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나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를 수긍하며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 쓰신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사들을 사용하신 것을 보면 그들이 탁월하거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쓰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12명의 사사들을 우리가 앞으로 8명의 사사들을 앞으로 쭉 살펴보게 될 터인데, 그 사사들 면면을 보면 못니엘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기도원도 그렇고 앞서서 살펴보았던 드보라도 그렇고, 여러분 뭐 누구 하나 그 뭐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나타낼 만한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에훗도.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은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용기를 주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부분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까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것은 우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뭐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뭐 하나님께서 하시겠어요? 우리들 대부분 너무 재능이 많아서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하시는 것은 아닌가. 한 번 더 내 자신을 이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사의 쓰임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날 우리 대부분은 우리의 뜻을 따라 각자의 길로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는 유능한 사람, 재능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너무 강하여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아까는 26절 27절을 봤지만 그 다음인 28절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기억하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자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사용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이 보잘것없는 전도자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일과 또 그가 자랑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미워하시고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그릇들을 원하시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연약한 그릇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더러운 연약한 그릇을 쓰시지 아니하시고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2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전에 어떠한 육체도 자랑하지 않도록 하셨던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시려 때 가장 연약한 것들을 택하사 그 일들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 특별히 여러분 모세를 상고할 때 모세가 갈대상자 속에 누워있었던 어린아이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권좌에 앉아있던 가장 강력한 바로 람시스 2세를 보십시오. 그는 애굽의 가장 큰 도시를 건설한 사람입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어린아기와 보좌에 앉아있는 강력한 바로 가운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시겠어요? 물론 여러분은 바로를 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것을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갈대상자 속에 있는 아기 누구죠? 예,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택하시게 되는데 엘리야는 왜냐하면 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약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련을 통해서 연단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엘리야를 가르치시며 마침내 작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작고 세미한 음성에 큰 관심을 두지는 않았죠. 엘리야는 서커스의 묘기라든가 불꽃놀이 그리고 악기 소리 등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셔서 세상에 약한 것을 선택하신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셨습니다. 어떤 거죠?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의 궁중에 들어가서 7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에 두시게 되는데 거기서 시냇물이 말라가는 것을 보면서 엘리야는 자기의 생명도 말라가는 시냇물과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나중에 엘리야는 빈 밀가루 통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먹이셨고 그 빈 밀가루 통을 통하여서 과부의 가정을 먹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시몬 베드로를 살펴보십시오. 누가 그를 선택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베드로는 물과 같이 연약한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는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라, 내가 너를 반석과 같이 만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또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저는 주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이 어찌 보면 이 베드로를 아니까 웃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도 한때 포기를 하게 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입니다. 베드로는 사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주는 왜 나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선택하지 아니하십니까? 저는 실패자가 아닙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사실상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다. 너는 오순절날 첫 번째 설교를 하여서 3,000명이 나한테 돌아오도록 만들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너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란다.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죠?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재미있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했을 당시 네로가 권좌에 있었잖아요. 얼핏 보기에는 바울이 실패하고 네로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역사는 이미 그 승패를 결정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바울의 이름을 따라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짓고 네로에게는 욕을 퍼붓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네로라고 짓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것은 아주 흥미로운 사실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것들을 택하사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은 베들레헴에 있는 어린아기 예수님과 어찌 보면 세금 증서에 사인을 하며 온 제국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가이샤 아구수두를 비교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저는 항상 세금 거두는 사람을 선택할지 모르죠. 왜냐하면 그가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많은 돈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들레헴에 있는 어린 아기를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러한 방법으로 선택을 하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비록 기드온이 매우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훈련시키셔야 했던 것이죠. 기드온은 그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얻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는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며 강하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드온이 통과했던 훈련을 정말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요 꼭 통과하기를 소망해요. 통과하셨더라도 한 번도 통과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첫 번째 교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기드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장장 여러분 찬양 전에 기도원 그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들어쓰셨는가 그 영적 의미들을 쭉 상고해 보았어요. 한 번 더 우리 기억하시자고요. 내 것 너무 자랑하고요. 나 잘난 척하고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오나 주의 능력이 함께하시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6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을 본 후 이 죽을까 봐 이제 두려워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먼저 너 고향으로 가서 바알의 제단을 둘러엎으며 그 곁에 있는 수풀을 태우는 일부터 시작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사실들은 이방인들의 극악한 부도덕을 보여주는 것이죠. 24절로 27절을 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열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의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기드온은 이제 모험을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도 이제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잖아요. 대낮에 용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언제 가요? 어두운 밤에 이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가 그 일을 했는지 알고서 이제 기드온을 찾게 되죠. 처형하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건져내십니다. 기드온은 아직도 주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물리쳐 주셔야 했습니다. 또 용기와 믿음을 주셔야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셔야 했습니다. 이것은 참을성 있고 지루한 연단 과정이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기드온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용하시는 사람들에게 항상 성령으로 채워주십니다. 34절로 가보실까요? 이제 조금 좀 건너뛰게 되죠.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나팔을 부는 것은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나팔을 부는 순간에 백성들은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기드온에게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은 냉대를 당하고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36절로 38절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드온에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다음날 기드온은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제 의견에는 첫 번째 시험의 결과에 관계없이 기드온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에 따라서는 양털을 밖에 두면 그 땅은 젖지 않아도 양털은 그 젖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기드온은 부인할 수 없도록 두 가지 방법을 시험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기드온이 말합니다. 주여, 내가 다시 한번 양털을 밖에 놓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이 일을 원하시면 다른 곳에는 이슬을 내리시고 이 양털은 젖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기드온이 이렇게 요청했다는 사실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자연적인 그 가능한 그런 내용이지만 그 반대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기드온은 먼저 양털 위에 이슬을 내리시기를 요구하고 다음에는 양털 위에 이슬이 내리지 않기를 요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자비를 기드온에게 나타내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자기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까지 그를 점차적으로 가르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여 큰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제 34절, 3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34, 35절을 보면 사방에서 군사들이 기드온에게 모여든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나팔을 울리면 그것은 전쟁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드온이 싸움에 나가서 뭐랄까 좀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기드온은 전쟁에서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전혀 못 되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드온의 생활 속에서 확실한 방법으로 그를 강화시키시기 시작을 하시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7장부터 보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 36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쭙되 주께서 이미 말씀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이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실과 이와 같은 역사들을 통해서 기드온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7장에서 이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치시는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의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의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사기 강의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판 출판사에서 제아공동체 카타콤의 순교자 마셀루스의 간증서인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의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의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